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1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주와 선지자 22장 모세 251에서 256쪽을 읽어보라. 불붙은 떨기나무에서의 극적인 부름은 아마도 모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의 삶의 다른 모든 중요한 순간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그날에 달려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물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당시 모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라.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중 상당수는 그를 거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백성을 강대한 나라로부터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하니 그가 주저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부담이 큰 일이었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내 거절했다면 그가 무엇을 놓쳤을지 상상해보라. 그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역사를 만들고 성경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대신 그냥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보낸 조용한 세월 동안 모세는 그분의 부름을 따라 한 가장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양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모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2. 표면적으로 모세의 변명이 꽤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3. 일요일 교과를 살펴보고 모세가 창세기를 저술했다는 점과 그 일이 구속사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 특히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11장의 역사성을 부인함으로 창세기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단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세 단어를 핵심 단어로 찾아보았습니다. 군대, 구원, 경외. 핵심 문장으로는 많은 군대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리신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본문에서 16절부터 16절까지는 스스로 지키지 못함. 용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경외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심 라고 문단을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로도 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군대는 왜 많을까요? 예, 군대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싸움에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헛되고 능히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편히 잘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왜 이러한 성공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끝까지 도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유의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런 교훈을 미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의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부를 가졌어도 많은 명예를 가졌어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안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실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자주 잊혀지는 사실들입니다. 돈을 보고 돈을 경외하고 돈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바라보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죗된 욕심과 능력에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때때로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기도 하고 또 굶주림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왜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고난의 때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어려울까요? 질문을 던져보면 기도할 때 믿고 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기도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친구의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소연하고 그분이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과 또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를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왜 이런 많은 군대와 그리고 스스로 힘이 세려는 것에 의지하는 것일까? 그렇게 성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질문을 던져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와 내 앞길을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불안한 위치에 놓이고 힘들 때 의지할 어떤 보험과 같은 것으로 오늘 내 하루에 열심으로 군대를 준비하고 또 힘을 기르는 일들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또 경외하는 자와 또 그가 되고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적용심을 던져보니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분주한 삶 가운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도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은 분주하고 또한 아침의 첫 시간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용한 아침의 혁명, 그 새벽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가족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기 전에는 주부에게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 발전시키는 이유가 나의 죗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많은 군대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한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쉴 곳을 제공하여 주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신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성공이 크게 보여서 그 일들을 달려가느라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의 피폐한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메말라가는 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눈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일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가가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죄가 너무 두렵사오니 이 죄된 우리들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금쪽 같은 명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교육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린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미래라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이는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의 계획은 씨 뿌리는 데 있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의 대견은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나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신앙으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났습니다. 위대한 성경 주설을 남긴 매튜 웰리는 10살 때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아침 기도 드리오니 기쁘다 구조오셨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등 보석 같은 찬송시를 남긴 아이작 와트는 9살에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9살에 유럽 경건주의 아버지였던 진젠돌프 백작은 4살 때 미국의 유명한 붕설교가인 빌리 그레함은 역시 4살 때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루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517쪽 예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추종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그들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귀머거리여 소경이며 말을 못했던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설리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싶으실 때나 커다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실 때에는 보통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과 아이의 머리에 심어주신다.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그분의 역사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저들을 부르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이 순진하고 활발한 유년기에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한 동정으로 대하신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상이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말할 수 없는 동경심으로 바라보신다. 주님의 마음은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가장 매력적인 아이들에게뿐 아니라 유전과 태만으로 품성이 비뚤어진 아이들에게도 이끌리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모본으로 따르는 다니엘,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그 힘,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한치의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었던 바로 그 힘, 그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선지자 왕 482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부도덕한 가마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서는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이 매우 강했으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가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교육의 힘은 결국 그 자녀들이 어릴 때에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교육의 힘으로 자신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들을 넘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요셉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들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기로 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내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의 일생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나이 17이 된 요셉이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 요셉을 애굽에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일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사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한 원한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사무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만나기 전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생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를 무사히 넘긴 야곱은 형과 헤어져 세겜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온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제안했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자신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며 베델을 거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의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여정 중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갔을 때 야곱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던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간의 봉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와 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 라헬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두 번째 아들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레아에게서 여섯, 라헬에게서 둘,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서도 둘을 얻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이 열두 아들들을 야곱에게 낳아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탄하게 낳은 아들들도 아닙니다. 처절한 투기와 질투,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다툼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는 그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치명적인 쓰라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흘러야 할 사랑의 샘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툭하면 싸우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품성을 가진 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부드럽고 선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믿음에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교훈에 언제나 순종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다음 야곱은 요셉에게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자식들보다 더 편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여러 아이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고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값진 겉옷을 입혔는데 그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채색옷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결국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야곱의 끊임없는 충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들들의 증오만 살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다른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충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명의 형들의 요셉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결정적인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는 요셉과 형들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연회신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0쪽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복수를 향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품었던 분노의 정신과 동일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런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생활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어린 베냐민은 하지만 이런 일에서는 언제나 열외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형들에게는 커다란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런 분노를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의 대상이 된 요셉이 홀로 자신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것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집에서 200리 정도 떨어진 세겜에 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가 있는 곳은 세겜, 그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외동딸이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곳이며 시몬과 레위가 동네 사람들을 몰살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궁금한 야곱은 집에 남아있던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심부름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저 소식이 궁금해서 소식을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심부름 가는 요셉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어쩌면 가슴이 더 설레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세겜까지 200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세겜성에 도착해보니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단은 세겜 땅에서도 60리길을 더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형들에게 줄 빵과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무겁게 얹혀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에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은 편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도 한눈에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멀리서도 형들의 눈에 잘 띄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날 생각으로 피곤도 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형들을 만나면 먼 길을 찾아온 자신을 환영해주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 증오심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요네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분노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형 루벤의 제안으로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기만 했습니다. 사실 루벤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요셉을 구하여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곁으로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제안에 따라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은 곳입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요셉이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낯익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인들이 남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낯익은 풍경, 주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손에 묶인 밧줄만 풀면 한달음에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곳을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손에는 밧줄이 꽁꽁 묶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집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모르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매질을 당하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요셉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 요네신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213쪽.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귀한 결심으로 그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탈이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독하고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그의 위대한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심을 요셉이 하게 된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장막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신앙 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를 그렇게 결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요셉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